친구야, 내가 설교 준비 중이었어. 뭘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 깜짝 잠이 들었지 뭐지? 얼마나 잤을까 깨어보니까 캄캄한 밤이야. 불은 꺼져 있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를 부르는 거지. 용기야.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근데 더 이상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또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번엔 바깥에서 안으로 스며드는 소리 같아. 으스스한 느낌이었지만 그 소리에 끌려 나도 모르게 집을 나서는 거야. 갑자기 무섭고 떨리는 거였지. 그 소리가 또 들리네? 세 번째야. 이번엔 위에서 들리는 거야. 고개를 들어봤어. 뭔가 사람 같은 물체, 괴이한 형상이었어. 이리 오너라. 그 소리를 듣는데 완전 절도할 정도로 무서웠어. 근데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어. 뭔가 나를 확 낚아채었거든. 내가 끌려가게 된 거야. 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엔 아무것도 없고 어스스하기 그지없고 끝없는 황량한 벌판인 거야. 달 표면에 홀로 있는 느낌이었어. 음산한 기운이 지배하는 칠흑 같은 공간인 거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보이네? 그 강렬함이 점점 심해지더니 내가 그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또한번 정신줄 놓치는 순간이었어. 생전 처음 보는 이미지. 그리고 무슨 심포니 같은 소리들이 회오리처럼 내 주위를 휘감고 있었어요.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생각조차 없게 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물체가 출몰한 거야. 아, 난 이젠 죽는구나. 무시무시한 짐승이 무시무시한 구름을 타고 다가오는 거란 말이야.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하반신은 물고기, 그리고 가슴에는 붉은 털이 북송북송 나 있고, 머리가 8개야. 그런데 그 머리 하나하나가 사람 같다는 것이지. 그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그 머리의 눈과 내가 마주하자 소름이 쫙,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해가 동쪽 지평선 문턱을 넘어 솟아오르자 그제서야 내가 바닷가에서 깨어나 있는 거야. 얼마나 혼란한지 말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먼 거리를 몽유병자처럼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내가 약에 취해서 납치된 걸까? 그렇지만 누가 왜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갔지?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나니까 기분이 참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글을 따라서 빙의해 봤습니다. 제가 마치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되어 본 것입니다. 지난밤의 꿈 이야기 같은 것이죠. 마치 황 목사가 경험한 꿈처럼 되뇌어 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 이야기가 현실인 듯 혹은 아닌 듯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꿈을 다 꾸어봤고, 각자 자신이 읽고 들은 뉴스와 혹은 친구들과 나눈 경험담,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다 해석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소개하는 것보다 마지막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항상 강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계시를 받았다는 등 그것을 엮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황 목사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믿음, 기독교 역사에서의 좌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의 과도한 해석에 빠진 현대 기독교에 대한 반성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나무. 창세기 그것도 2장, 3장에만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잠언의 몇 마디 빼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생하죠. 근데 나쁜 사람이 먹고 영생하면 안 되죠. 그 악한 사람을 쫓아내야 합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화염검,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지나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에 왔어야 그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기는 자랍니다. 그렇다면 싸운다는 건데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제 있나요? 네, 상징입니다. 상징이란 말은 실제가 좀 다르죠. 근데 어떻게 상징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테스트해 봤습니다. 본문에 생명나무가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가 수정 같지 말건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생명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 존재하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가 있는데 생명수와 생명나무 둘다 먹으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만 먹고 다른 하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었는데 생명수는 안 마셨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발상입니까?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없죠. 네, 생명나무나 생명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준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이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새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왜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니까요. 즉,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권능으로 왕노릇하시니까 거기에 앉은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같이 받았었어요. 우리는 한때 예수님 증언하느라 목베임을 당한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 왕국에서 왔습니다. 왕국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심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왕노릇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함께 다스림. 그 왕노릇하는 기간 천년인데 다시 밤이 없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 하나님이 직접 광원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에게. 자, 제 질문은 이런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나 이 기록들이나 제가 전달하는 이 설교 내용들이 들으니까 기쁘세요? 겁나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읽는 사람한테 달려 있겠지만, 네, 기쁨과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이미지는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달빛이 흙빛으로 변하고 산이 뭐 터지고 지진이 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 1차적으로 그렇게 먼저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실제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보았다잖아요. 제가 아까 요한을 빙의해서 꿈을 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까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 뜻은 벌거벗기는 것이죠. 이전에 못 봤던 알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알몸의 대상이 되어서 보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어쨌든 아포칼립스는 폭로, 발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걷어치웁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꿈꾸듯이. 아포칼립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즉, 인간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갑자기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하늘과 땅 사이 연결하는 다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 그렇게 보고 난 이사야는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전도 하고 위로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자기만 먼저 봤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자기만 뭔가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아니 저쪽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죽이러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폭로, 이러한 계시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도전을 주는 것이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이 묵시록, 묵시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꿈, 비전, 이상, 환상들, 그 이미지가 좀 이상하죠? 짐승이 침침한 바다에서 불쑥 나타나서 땅의 사람들을 확 짓밟고 가버려요. 그리고 인자라는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보면은 상상력과 상징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상징, 그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네, 다른 성경책도 공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어느 때부터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미혹을 당합니다. 난폭한 짐승, 상징이지요. 이 땅이 폭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포칼립스입니다. 아까 제가 꿈 이야기할 때 짐승이 무언가에 찔려 피를 흘린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계시록에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찔려서 죽임당한 장면으로 또 나타납니다. 역시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세상죄를 해결하십니다. 요한이 본 짐승 같은 용, 영적 파워와 싸운 어린 양이십니다. 이땅 위에 폭력을 무기로 삼는 세력과의 큰 싸움, 어린 양이 승리하는 싸움 말입니다. 상징, 심벌리즘, 상징주의.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이미지의 총합입니다. 그것을 작가 요한이 봤다는 이미지, 들었다는 소리 모두 상징입니다. 현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니라고 우습게 봐선 안 됩니다. 그 상징, 그 상징주의가 보여주는 그 힘과 메시지는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징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지는 엘리자베스 2세 죽음과 조문기관 장례식을 보면 알수 있어요. 10일간의 수백만의 조문객과 각국 정상들의 조문이 있은 후 윈저 캐슬 지하에 시신이 안장되었는데 그야말로 스펙타클 자체이지 않습니까? 스펙타클. 세계사적 스토리의 그 줄거리 중심을 보여준 여왕의 죽음 장례식 아닙니까? 여왕의 장례식은 상징과 상징이 거듭되는 연출이었는데요. 영국이란 나라가 힘으로 과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그게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작고 하찮은 사이드 스토리도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대통령이 조문을 실패했다는 등 영국 책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이 조문했니, 지각했니 해서 뭐그 이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N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왕의 죽음과 영국의 역사, 식민지 지배, 로얄 그 패밀리가 유럽과 인도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라는 큰 내러티브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한국 대통령이 어떻고 저렇고는 사이드 스토리예요.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그 사이드 스토리의 또한 상징적 의미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 악한 영을 가진 무당이 던지는 의미심장한 말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무당의 지령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부인과 대통령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시신, 시체를 보면 화가 액이 미칠 거라고 하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을 일부러 2시간 늦춘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동양 무당이 서양 귀신을 보면 무서워 하나보다 우습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과 영국 수상이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또안 만나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 엄청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상징주의를 눈여겨볼 때가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의 메시지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터인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묵시 문학이 폭력적인 그림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이 나쁜 사람들을 싹다 없애는 그 신의 개입과 결정적인 심판을 기대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독법입니다. 이원론적이죠. 너무 편협함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심판의 폭력성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력은 환상적이며 실제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분노를 발산하는 방법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미끄러져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저놈은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묵시록 사상, 아포칼립스 생각, 난해합니다. 그 핵심은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너는 생각 못하지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꿈꾸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매 10년마다 세상의 종말을 기대했다고 해요. 놀랍죠? 묵시 사상, 즉 세상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상의 그 장점은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 어려움을 견디고 지나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참 좋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그 고난, 현재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 통과했는데도 뚜렷한 무엇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세상 끝날의 변화를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은 기껏해야 몇주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것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은 묵시 사상을 이해하는 다른 길을 찾고 모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종말 사상 기웃하다가 저쪽으로 또 옮겨서 또 다른 종말 사상, 아포칼립스 이런 거 걱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파괴 이미지 많죠. 너무 많아요. 노아 홍수, 출애굽에서 열재앙, 벌거벗은 알몸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또 다른 재앙, 이거 다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창조와 역행하는 폭력과 파괴와 죽음입니다. 흑암과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게 방치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로 새 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 같습니다. 실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계시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땅에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아라라는 책인 것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도전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소망의 책을 저희들이 이제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